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 번 누가복음 보면서 봤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지난번 누가복음의 구원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자에 이렇게 좀 뭔가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자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 뭐 부자란 단어가 뭐 누가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따져보면은 뭐 그런 또 측면에서 말씀을 좀더 보고자 합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 본문이, 저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스무 살 때 신학생 되자마자 20살 한 가을쯤에 이렇게 첫 설교를 했는데, 신학교 가서 그게 이제 아마 수요일날 이 본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이 본문을 어떻게 전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런 좀 제목을 가지고 전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 오늘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좀, 이게 뭐한번 봤으면 그냥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끝이 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낫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저 여러 날을 보면서 이렇게 눈의 전체 모양, 그리고 누가복음의 핵심,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눈에 띄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좀 성경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부분이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도란 단어가 뭐 사도행전 다음이지만 참 많다. 66권 중에서 한두 번째로 나오니까. 뭐 그럴 것이, 누가복음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덟 번째로 양이 많아요. 신약에서 가장 양이 많은 책이 어디냐? 누가복음이에요. 뭐 그런 굉장히 누가라는 사람이 자세하게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많은 글들을 쓴다는 것을 볼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부분들, 구원이라는 부분들, 거의 뭐 성경에서 첫 번째거나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또 이어서 부자라는 단어 또한 많이 나와. 어저께 이렇게 앉아갖고 성경을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기도, 성령, 구원 이 단어 이외에는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좀 보다가, 이렇게 자꾸 성경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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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여자 메시지를 하면서도, 삭개오가 부자였구나. 세리장이니까, 세무서 소장이니까 뭐 부자였겠죠. 또 부자라는 말과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아, 이게 횟수 10번, 부자와 가난한 자 횟수가 똑같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횟수예요. 왜 누가복음에 또 갑자기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온 건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누가복음 보면서 이런 측면, 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 그렇죠? 죄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기 머리를 향해 머리를 들고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닦잖아요. 그 장면, 그때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사실은 그 당시에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우리도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말들, 목회적인 측면에서 한 성도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권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목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죄 있다고 아예 인정하고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군단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왕창 들어가서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몰살하는, 그렇죠? 그 주인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고 구원케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 이거 사실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뭐 병을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혈루증 여인이 야이로의 딸 12살 아이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서 그 회당장하고 같이 길을 가는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죠. 많은 인파 속에. 그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죠.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묻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회당장 그 딸, 그렇죠? 12살 먹은 여자아이. 그래서 누가 보고 보면 이상하게 어떤 여인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병자들의 구원. 문둥병자 또한 그 당시 사회에서 아예 밀쳐진, 아예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맹인.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조금 불편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눈이 조금 노안만 와도 헛보는 것이, 잘못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이 조금 근시가 좀 있어도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편합니까? 눈 약간 수술하고 다락지만 해도 힘든데 한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죠. 여기서의 구원은 그 병의 회복과 더불어서 또 이면의 구원까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죠. 또 오늘 읽었던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마태도 세리였지만 특별히 세리장은 죄인들과 동급, 죄인들과 허용하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레벨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아예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면서 대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범주가 이러했어요. 성경구장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7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꽂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맹인이 눈 떴죠? 그렇죠? 또 회당장 딸내미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묻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라고 묻는 물음에 답을 해라.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 일들을 말을 하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그런 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만 말하고 있냐? 서론적으로 봤고요. 우리 부자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필요한 구절들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쭉 내려가면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하나님은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는 거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쭉 올라가면은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또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시 한 부자가 나와서 묻는 물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지금 한 부자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2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떤 측면의 얘기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도 구원받았으면 부자도 구원받는 측면으로 거론하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부자라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근데 뭔가 대비해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자꾸 뭔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뭔가 긍정적인 표현이 많은데 부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긍정적인 표현이 삭겨 외에는 없어요. 부자란 말이 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삭겨가 유일해요. 그 의도가 뭘까라고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 부자는 구원 못 받는구나 돈 벌지 마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16장에 나타나 있는 청지기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본인이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부자에게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부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도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대략적으로 분위기 알겠죠?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은 부자 앞에 있던 청지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더 권위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자가 맞겠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순하게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자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부자들에게는 자꾸 너희들 관점에 너희들의 눈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계속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6장에서 또한 부자 집안에 있던 청지기 또한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로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16장 19절 이게 어떤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우리 16장 19절 말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여기서 나와요.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개들과 경쟁하면서 떨어진 거 먹은 사람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표현 보세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거지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렇죠? 이 표현 자체가 그렇죠? 거지였고 가난했던 그에겐 구원이 임했지만 부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어려서 어떤 게 강화가 됐냐면 어렸을 때 모교에서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금강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계시 받으신 분이야. 항상 그 간증하셨었는데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제가 서울시 끝자락에 있는 은평구 수색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서울 변방에 있는 이 수색. 우리 가난한 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부자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항상 그 모든 방향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큰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성장해서 보니까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많은 소득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그게 악이 아니잖아요. 악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민이 사실은 경제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근데 어려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뭔가가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구원과 제외된 사람이고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런 시각으로 그런 정서로 말씀을 의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 가난한 사람은 천국. 그러니까 부자는 무조건 부자니까 무조건 믿음 없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뭔가 투자를 하고 실제 경제적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죄스럽고 감춰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시대에 경제 모르는 것이 선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좀 얻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문 다시 돌아와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2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22절 말씀 보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고 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말로 그냥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있죠. 2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가 그렇죠? 주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비유지만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어딜 갔냐? 부자가 지옥 간 것 같아요. 거지가 어디 갔냐?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면 사실은 부자가 그 부자란 말이 말 쓰기가 좀 그렇지만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도 부자가 못하는 일이 돈이 만약에 몇 조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못하는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부자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들은 외국 연예인들 보게 되면 뭐 개인 비행기가 있대요. 놀랍죠? 또 인도의 어떤 부자는 뭐 건물 수가 몇십 층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3천 명이래요. 거기 사는 사람이 7명이래요. 7명의 그 한 부자가 가족의 7명인데 건물이 한 20층 되는 거예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3천 명이고 거실이 300평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사우나가 있고 집에 아이스방이 있고 모든 찜질방 종류도 그 주변은 다 그냥 빈민촌인데 가운데 그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큰 건물. 그러니까 부자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부자는 자기 개인 생활에 개인 생일에 해외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를 시킨대요. 갈 때 그들에게 개인 선물 줬대요. 가방 열어보니까 16억. 그냥 수고했다고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명절자가 죽었다고 주는 거예요. 이게 16억에 한국 부르고 16억. 그러니까 부자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당시도 얼마나 그 부자들이 그 거만한 떡을 살았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하려고 이 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이 어디에 있냐?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를 말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어쨌든 부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부자가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었던 그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거지는 너무너무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부자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반대냐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 대한 너무 부자에 대한 혐오감 같은 거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한 자가 너무 궁상맞게 그 되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 맨날 거리 논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교회 부자 오기를 바란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선입견 가질 필요도 없지만 이 구원은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가 있는 경제력 가지고 이뤄낼 수 있고 거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구원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 전반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계속 말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제외시켜버렸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외시켰던 그 인물들,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8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조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18장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목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관리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천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관리가 나온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1조 이건 10계명이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도는 선생님 내가 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부자 관리에 대해서 부자 관리의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 얘기를 하면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또한 여기서 또한 이 부자는 구원의 범전에 못 들어온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20억 아니 20억 드릴게요. 바늘 구멍에 낙타 한번 들어가게 해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자한 니꼴 지옥, 가난한 자 니꼴 천국 이런 등식에 성립되면 안 되고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 성경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그 풍성함과 그 의미가 우리에게 파악된다면 더더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함이 있겠죠. 지금 부자 관리도 나왔다가 사실은 구원은커녕 큰 고민 가운데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나온 내용이 오늘 19장 삭개오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삭개오 또한 부자였다는 말. 본문 한번 돌아옵니다.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부자였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막 눈총을 쐈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무식한 말로 삥 뜯는 거야. 예를 들면 막 돈 뜯어가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그 시간만 나면 그냥 예를 들면 막 그 어떻게 해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부분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키는 작지. 자기 돈들은 갈취당하지. 늘 알 거 아니에요. 눈에 늘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 심리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딱 가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그 집에 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유일해요. 이 부자 이외에는 대부분 다 천국의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구원의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지금 부자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렙돈은요, 뭐 로마 사회에서 아주 그냥 동전, 우리 방판 한 100원 떨어지면 잘 안 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과부가 여건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혼자 사니까. 그 가운데 한 헌금과 또 부자가 한 헌금을 비교하고 있죠. 부자들이 헌금함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헌금함에 부자들이 돈을 넣었어요. 근데 과부는 두 렙돈을 넣는 장면을 또 볼 수 있고 이거는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 그걸 두 렙돈 넣는지 세 렙돈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신 거죠, 이제 이렇게. 그 과부가 두 렙돈 할 때 용기 있게 보란 대신에 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자세부터 부자가 달랐을 거 아니야. 지금 이 21장에 말하고 있는 이 과부, 이 부자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과부의 그 행동과 헌신과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좋은 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게 딱 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기뻐하는 구원, 그러니까 이 내용과 연결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 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쪽에 A이고 이쪽에 B이고 우리 교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할 정도 사람들이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럼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을 보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물론 뭐 문둥병자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뭔가가 사회에서 어떤 뉴스 할 때 뭐 한국에 있는 중산층 이렇게 말할 때 중산층 레벨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있으면 감사한 일이야.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고 많아지길 부탁을 드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 굳이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누가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한 말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이 누가 보면 글 속에서 이런 말들을 왜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에서 말했던 모세의 글에 나왔던 선지자의 글에 나왔던 시편에 나왔던 그 메시아가 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실제 이분이 구원자라는 말을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니까 구원받고 이런 등식이 아니라 또 그 예를 들면 부자인데 믿음도 못 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니까 선, 부자니까 악 이런 구도가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계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이 내용을 지금 대어블랙에 적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는 측면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측면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그분이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구원받을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 왜 있는 것 때문에 가난한 자는 쉽나요? 부자는 있는 것 때문에 못 나오고 가난한 자들은 없는 것 때문에 막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헌신하려고 그러고 부자들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세가 있다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태도적으로 있다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의지가 있다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소망이 있다랄지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의지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모습을 보고서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 것처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작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숨져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이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삼일차 하나님께서 나를 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부르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열등하게 해서 성육신 하셔서 굳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서시고 그렇죠? 우리 앞에 서서 실제로 선포하신 실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내용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구원은 하나님 하셨다는 말로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올 한 해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은 복음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삶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것이고, 삶이 아무리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누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부탁을 드리고, 그냥 그 어떤 공식처럼 가난한 자는 선, 부자는 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측면의 얘기가 아니야. 그 측면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나오기 힘든 것처럼 가난한 자도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천도해 보세요. 내가 뭐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물론 진짜 부자는 만날 수도 없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렇죠? 특별히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누가복음,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봤던 부분이고, 실제 그 부분을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 과부를 얘기하면 부자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자의 구원, 삭개오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우리 또한 그 큰 구원 가운데 구원이 더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한 주간도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